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찬양드리며 경배드립니다. 그 말씀이 저희들의 생명이 되고 삶의 소망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듣게 하시사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위탁드리고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또 그 참 안 적어도 될 것 같은 그런 것까지라도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든지 베드로를 어떻게 해치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런 베드로의 인간적인 면을 얘기함으로써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자비, 예수님의 성품이 더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죄가 큰 곳에 은혜가 크다는 말씀을 잘 압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보다 죄를 많이 지라는 말씀이 결국 아니고요. 결코 아니고 그 죄를 진 사람이 죄를 진 만큼, 죄를 아는 만큼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어렵지요. 나무 뒤에 숨고 그리고 스스로도 자책하고 죄의식 속에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나는 의롭다고 모르는 사람은 차라리 당당하게 하나님한테 따지고 들고 하나님한테 원망도 하고 말도 많아요. 그러나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은 우리 세리처럼 멀리 서서 우러러보며 가슴을 치고 내가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 서서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근데 불쌍히 여기 서서 하는 사람은 쭈뼛거리지 절대로 탁탁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런 마음에 하나님은 임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번제물이나 어떠한 우리들이 드리는 감사의 제사, 무슨 그러한 그 그러니까 하나님 하는 그러한 것보다 상한 심령을 없애 여기지 않는 하나님은 그 상한 심령 가운데 임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특별히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그 대화하는 그러한 모습이 써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그 세 번의 질문이에요. 베드로가 십자가 앞에서 그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붙잡혀서 이제 죽임을 당하시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예언하신 그대로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해 버립니다. 예언하셨으니까 돌이킬 것 같은데 브레이크가 들을 것 같은데 예언하신 대로 그냥 실족하고 미끄러지고 실수하고 죄를 저 버리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 나타나요. 미리 알면 우리가 될 것 같은데 알아도 우리 스스로가 죄에서 돌이킬 수가 없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강건하게 설 수가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치고 나는 이렇게 하겠다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가만히 둘 수밖에 없어요. 정말 해봐라예요. 그게 무슨 악담을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해봐서 할 때까지 해봐서 자기가 정말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원한 대로 아주 그 일심으로 노력한 그대로 자기가 자기를 지킬 수 없고 그것을 끝까지 할 수 없는 그러한 자기를 봤을 때 그때 사실은 주님을 만나거든요. 이 베드로가 만난 그 부활의 주님을 그때 만나요. 나를 따르라 해서 따르고 그리고 뭐 하려는 대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또 예수님이 권세를 줘서 하나님의 그 권세를 갖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전도하고 그리고 또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고 뭐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서 한 일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하신 것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과 또 그걸 함께 하면서 예수님에게 많은 거를 배웠지만 그러나 그들은 결국 예수님의 그 고난 앞에서 그들은 자기들의 위험, 자기들 몸 하나, 자기들의 안전 하나, 그것이 뭐예요? 더 급해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고 예수님을 버리고 다 흩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어 장사됐을 때 그들은 그냥 숨어 지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어도 그들은 사실 그것을 기대하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나무라시지 않고 그러한 제자들에게 계속 나타나 주셔서 그들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그들을 오히려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믿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맞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근데 그 믿음으로 사는 자체가 예수님이 자꾸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살도록 중보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자꾸 찾아주셔서 말씀해 주셔서 만져주셔서 다독거려 주셔서 뭔가 해 주시지 않으면은 절대로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죄인이라는 그 죄책감을 가진 우리, 죄의 찔림을 가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스스로 찾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도 없고, 돌이켜, 죄에서 돌이켜서,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도 아무도 없습니다. 변명하고, 숨고, 회칠하고,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삐지고 자기가 화를 내는 거예요. 뭐 누가 죄지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화내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시리에 빠져가지고 다시 바다에 나가서 그 어업을 하고 있는 그들을 찾아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아침상을 준비해 주셔서 생선을 준비해 주시고, 떡도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물고기를 주시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권능의 예수님이신 거를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는 것은 그의 인생됨을 얘기해 주는 거죠. 베드로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그냥 누구누구의 자녀고, 뭐 누구누구의 엄마고, 뭐 그런 인간적인 관계 속에 있지만, 이 누구누구의 아들 하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은 성령과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는 것이지만, 이, 요한의 아들 시몬은 아담의 자손인 거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아담의 자손은 모두가 육성을 갖고 태어나서 죄인지도 모르고 그 죄를 사랑하고 죄의 종이 되어서 사는 그러한 구원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깨끗케 하심이 필요한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그러한 인생들입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라고 여기는 나와 있지만 이거는 이 사람들 여기 물론 다른 제자들이 있는 거죠. 지금 거기 7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6명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다른 6명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느냐도 되고 네가 다른 사람, 다른 6명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느냐도 될수 있고요. 또 네가 사랑하는 그 어떤 다른 거 그것이 뭐 물질이든 명예든 또 아니면은 어떠한 그 꿈이든 비전이든 뭐든 간에 그 네가 사랑하는 어떤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동일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라는 게 여기서 보면은 그 영어식으로 하면 it 같은 거기 때문에 그 하여튼 모든 것보다 네가 사랑의 대상으로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보다 그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그 어떤 것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너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존재냐. 근데 사랑이라는 건 사실 두 번째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거는 그거를 가장 팔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고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너희들은 나의 참 제자가 될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가 될수 없는 분이에요. 그렇게 되면 벌써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남편을 사랑하고, 뭐 부모를 사랑하고, 아니면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아니,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그러면은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도 하나님의 참 제자가 돼서 따를 수가 없어요.
아멘.
왜냐하면은 사랑이라는 성질이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동일하게 그렇게 뭐 자기보다 사랑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결국 예수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한다는 건 내가 사랑하는 거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간 거. 내 남편, 내 아버지, 내 연인, 내가 꼭 거기 가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그 사랑하게 된 것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것은 인위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나를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나의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사랑의 대상이 절대로 안 돼요. 나의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내 자식 지키려고, 내 나라 지키려고, 나 지키려고, 내 남편 지키려고, 내 부모 지키고, 내 직업 지키고, 나의 꿈을 지키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참 많아요. 근데 그거는 우상 숭배하고 똑같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신을 만드는 것은 뭔가 필요하고, 뭔가 기대해야 되겠고, 뭔가 도움을 청해야 되겠기 때문에 그러한 대상을 만드는 것은 그것은 우상을 만드는 것하고 똑같아요. 우상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든 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지로 가진 그 어떠한 개념, 그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형상이에요. 우리 마음에 있는 언어, 말이 하나님에게는 들려지듯이. 우리 마음에 그려진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는 구체화, 구현화되어서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가 아니라고 우겨댈 뿐이지 자기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뭐이 세상과 이 세상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원수 삼는 거라 그랬어요. 그거를 위해서 하물며 하나님을 끌어내리려 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그걸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더두들도 아니에요. 마음과 뜻과 성품과 그리고 우리의 힘과 목숨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또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다 뭐가 필요해? 내가 필요해요.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성품과 내 목숨과 나의 생명을 다해서요. 다라는 거는 나머지가 없다는 겁니다. 아주 깡그리 그냥 밑바닥까지 모든 나의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같이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원하는 건 알잖아요. 우리가 자기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거는 뭐 내가 이거 먹고 싶으니까 그 사람에게 주라. 이거 아니에요. 먹는 거는 서로 다를 수도 있어요. 입고 싶은 것도 나는 이게 좋지만 그 사람에겐 그게 싫을 수도 있고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대접받고 싶은 대로. 우리는 남한테 칭찬받고 싶고, 역임받고 싶고, 용서받고 싶고, 돌봄받고 싶고, 뭐, 받고 싶은 대접이 있다고요. 그거를 남에게 해주랍니다. 그런데 남에게 해주는 거는 내가 더큰 자여야지만 할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게 마땅하고, 그리고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어른 애기를 낳아서 내가 그 애기를 돌보는 것을 뭐 내가 대접받고 싶은데 대접해주는 그거 아니에요. 내가 그 아이보다 크고, 내가 그 아이보다 힘쓰고, 내가 그 아이에게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아이에 대한 왜? 내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같이 그 사랑하는 거는 내 몸의 모든 것을 다 해서 사랑하는 거지, 나의 몸 따로 아껴두면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말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입술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진실함과 행함으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말로 사랑하는 사람, 자기로서는 굉장히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입술로 맨날 사랑 사랑하는 사람은 굉장히 자기 도취에 그렇게 정말 사랑 속에서 살수 있어요. 그러나 행함이 없다면, 그리고 그것이 꾸준하지 않다면, 하다못해 애라도 엎어지게 잘해줬다가 어떤 때는 팽개쳤다가 어떤 때는 사랑으로 느끼게 했다가 어떤 때는 안 느끼게 했다면 그 아이 절대로 그것이 진실함으로 행함으로 계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애들이 경계하고 오히려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품었다가, 사랑한다고 내가 도와줄게 하다가 어느 날나 힘들어 그러고 탁 놔버린다면 그거는 가장 그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것이고, 두번 다시 뭐 도움받는 길마저도 막아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무서운 죄인지 몰라요. 계속하지 않을 거, 정말 진실함으로 하지 않을 거라는 거는 남한테 대해서 상처를 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한다는 것은 이쪽에서의 자원함이에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거지, 사랑해야지 해서 사랑이라는 게 생겨지지는 절대로 않습니다. 아, 저 사람 사랑해야지. 그렇다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사랑 못하는 죄책감만 생겨요. 사랑해야지 하는 부담감만 더 생겨요. 그러니까 괜히 그 사람이 깨름직한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상처가 돼. 왜? 내가 사랑 못하고 내가 사랑해야지 계속 생각하는 그러한 대상이 되니까 항상 그 사람이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 탓 아니에요. 내가 사랑 못해서고 내가 사랑이 안 돼서 내 문제지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그 베드로에게 그 제자들과 더불어 그 차려준 아침상을 먹이시고요. 그리고 나서 네가 그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대답을 할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아니, 살아나셨다보다도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 했을 때 그는 그냥 막 뛰어갑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세번 부인했을 때 첫닭이 울고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보시는 그 눈과 마주친 그리고 그가 통곡한 그 찔림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눈초리는 거봐, 네가 내가 말한 대로 했지라고 하는 그런 야단치는 것보다, 그래서 원망하고, 그래서 어떻게 정말 화내는 그러한 예수님의 눈초리가 아니라, 정말 예언을 했는데도 그대로밖에 할수 없는 그러한 인생의 그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또 그것밖에 수준이 안 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죽어야 돼. 그래서 내가 이 십자가를 메야 돼. 하는 그러한 그 긍휼히 여기심의 눈총이지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는 거야. 너의 죄를 위해서 죽는 거야. 같은 그런 거지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바다에 나가서 다시 물고기를 잡자 하는 것도 베드로가 선동이 됐는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많은 물고기를 잡았을 때 요한이 주다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베드로는 그 말을 듣자마자 그냥 웃옷을 입고 물로 그냥 뛰어들어가 버립니다. 그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그러한 행동 속에서 나타나요. 그는 예수님한테 미안하고 면목하고 면목없고 그것보다도 예수님 하면은 그냥 뛰어가고 싶고 예수님 하면은 그냥 가까이 가고 싶은 그 마음의 열정을 가진 그러한 그 인간적으로 얘기하면은 사랑을 가진 그러한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는 실수고 죄는 죄지만 주님, 내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 그랬어요. 믿었다 그랬어요. 질문이 필요 없는 분이다. 그분은 내 속을 다 아신다. 근데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그건 굉장한 믿음입니다. 아이들이 내가 잘못했어도 엄마가 나를 계속 사랑해를 믿게 해주는 거는 쉬운 일 아닙니다. 탕자가 내가 돌아가도 아버지가 받아줄 거야. 자기는 종으로라도 있을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여튼 받아줄 거야. 그 아버지의 성품을 그 아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용서하고 또그 자기를 배반하고 떠난 그러한 거짓거리 된 아들이라 할지라도 받아줄 수 있는 아버지인 것을 그 탕자가 그 와중에도 믿을 수 있었던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해 주심에 대해서 만약에 믿을 수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처럼 나는 저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 앞에 지금 잘하고 있다. 잘 믿고 있다. 경건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의로 나가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거기에서 주의해야 될 거는 그들도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건 알았어요. 그래서 번제물을 드리고 다 용서를 받고 한 거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한 거지, 하나님 앞에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지는 그들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의의를 내세우는 건 역시 결국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죄로 몰아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는 그러한 말하자면 무지한 영적으로 어둠 속에 있는 그러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당당히 오히려 옳다고 생각하면서 할수 있는 그러한 그 무지함을 갖고 있는 거야. 자기 눈에 대들 뻔을 볼수 없는 그러한 소경이 되는 것은 빛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빛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는 내 죄를 비침 받는 거지 상대방의 죄를 비침 받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 거 알아도 그 아는 것이 그를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오히려 나 자신을 비춤받고 나를 씻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그렇지만 나는 안 그래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데는 거는 결국 내가 소경이 됐고 내가 무지하고 내가 어둠 속에 있어 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거짓말하는 것이 스스로 속는 거라 그랬어요.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가장 큰 결과, 열매라는 거는 내 죄를 깨닫지 못한다예요. 내 죄를 보지 못한다. 내 허물을 보지 못한다. 상대방의 형제들의 허물은 보면서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한다가 결국은 그러한 소경되고 어둠에 처한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성령이 안 계시다. 그러면 성령이 그 안에서 말씀하심도 들을 수가 없고 역사하심도 그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신 것은 그들의 수준이 예수님의 그 고난을 앞에 두고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 수준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성령으로 인해서 어떻게 변화될 거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그 소원을 그들에게 정말 기쁘신 소원을 두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버리시냐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택한 것도 아니고 그들의 의가 예수님에게 합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십니다.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므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대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므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대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우리 여기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어볼 때는 처음에 두 번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어보십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가 대답하는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아시나이다 할 때의 그 사랑은 필레오의 사랑이에요. 조건부의 사랑이에요. 그렇고 그 친구 같은 그러한 이제 우애라 그럴까 그런 사랑인데요. 세 번째에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는 그 베드로의 수준의 필레오 사랑에 예수님도 맞춰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사랑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의지할 만하지 못하고 믿을 만하지 못한 그러한 사랑이라도 그 사랑의 싹을 잘라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면은 사랑을 못하게 돼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겨자씨만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나중에 자라서 큰 그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듯이 그 믿음을 아이 조금만이니까 그것 갖고 뭐해 하고 잘라버리면 어떻게 못 자라요. 사랑도 믿음도 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시작되고 영생케 하는 그 말씀이 시작이 된 그러한 참사랑 참믿음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조금해 보여도 그것이 별거 아니게 정말 씨라는 거는 보이지도 잘 안 해. 흙 속에 들어가면 씨를 다시 찾아낼 수가 없는 그런 겨자씨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거를 잘 아시고 보시고 그리고 그거를 키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 가라지와 그 새싹 날 때 그 가라지를 우리 보고 버리지 말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심으신 것까지도 뽑아버릴까 봐. 우리는 그러한 그 뭐라 그럴까 지식이 없어요. 그러한 사랑이 없어요. 그러한 분별력이 없어요. 내 맘에 안 맞고 내가 답답하면 그냥 꺼버리는 거예요. 그까짓 게 사랑이냐? 그까짓 게? 너가 그러고도 진짜 뭘 한다 그래? 우리가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마음을 비웃으면 그 사람의 마음은 다쳐버리고 그 사람은 다시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애를 칭찬해줘야 된다. 칭찬해서 키워야 된다. 우리 교육에서 그래. 근데 그 칭찬은 그 마음을 살려주는 일이에요. 마음을 북돋아주는 일이에요. 그런데 네가 다른 애들보다 잘해, 잘해. 이건 칭찬이 아니라 애를 완전히 망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을 비하시키고 경쟁 속에서 항상 위에 서야 되고 이겨야 되는 아이로 만드는 정말 애를 완전히 망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 너는 소중해. 너는 참 그 귀해. 너는 아주 특별해. 특별하다는 건 남하고 비교해서 특별한 게 아니라 그 아이밖에 세상에 없으니까 너는 이 세상에 단 하나인 그러한 존재로서의 그 특별함. 그래서 모두도 그런 거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그런 거잖아요. 네가 특별하듯이 남도 특별한 거고. 네가 귀하듯이 남도 귀한 거야. 그런데 그러한 소중함과 그러한 인격적으로 자꾸 이렇게 북돋아주는 거, 그거를 칭찬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계속적으로 필요해요. 우리 일생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망하지 않는 하나님으로서 얘기하십니다. 책망받을 게 없어서예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합한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선한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의 그 책망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깊숙한 곳에 감추어진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벌거숭이 됨으로써 스스로 죄를 깨닫고 스스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비입니다. 그렇지. 우리가 달달달달 떨고 있고 긴장해 있고 우리가 숨어야 되고 회칠해야 되는 그런 책망이 아니에요. 벌 받아야 되는 그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책망이 아닙니다. 용서하시기를 즐거워하시고 그리고 누구든지 어떤 죄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만 하면 보혈로 그 씻음 받을 수 있는 것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로 정말 주홍같이 붉은 죄, 흰눈같이 희게 하시는 주님,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우리에게서 동과 석과 먼 것처럼 옮겨주신 그런 하나님의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책망받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할까봐 두려워할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거는 내가 잘해서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그 수준 이상이지 못한 걸 아시기 때문에 죄의 종으로 태어났어요. 마귀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죄에서 스스로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 죄를 스스로 이길 수 있는 사람 인생 중에 아무도 없는 거를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죄에서 씻어주셔서 온전하고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얘기하신 것이 내 양을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또내 양을 먹이랍니다. 이 먹이는 거는 양육하는 거예요. 아까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맛있어서 남한테 먹으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이 뭐라 그럴까? 똑같이 먹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먹고 싶은 것도 아니고 상대방에게 유익하지도 꼭 않습니다. 내 입맛하고 상대방 입맛이 다를 뿐더러 양도 다르고요. 건강 상태에 따라서 취해야 되는 것도 다 다른 거예요. 저희 남편이 심한 당뇨인데 제가 옆에 있으면은 자꾸 뭐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자꾸 먹이려고 하잖아요. 그럼 영양을 골고루 해가지고 자꾸 먹이려고 하면은 먹고 싶어 먹고 먹이려고 해서 먹고 자꾸 먹어야 되면 어떡해요? 칼로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래요. 근데 본능적으로 안 먹으면 걱정이 되고 먹으면 좋아하고가 아내들, 엄마들의 본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자꾸 먹이려고 그러고 남편한테도 자꾸 먹이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게 상대방의 건강에 해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본인이 자기를 잘 지키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우리 몸은요, 자기에게 해로운 거, 그거를 중독에 걸리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기호하게 돼요. 그거를 좋아하게 돼요. 그러니까 해로운 걸 자꾸 악순환으로 하게끔 돼서 점점 병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 우리의 병의 거의 대부분은 뭐예요? 우리의 식습관, 우리의 생활 습관에서 나온 그러한 그 병이 성인병의 거의 대부분이에요. 우리들 스트레스나 어떠한 그 치우친 생활, 잠자는 거, 먹는 거, 운동하는 거의 생활,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몸에 결국은 병을 갖고 오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그건 하루아침에 생긴 거 아닙니다. 조그마한 것들이 쌓여서 생긴 거예요. 나무가 잡아당기면은 부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무가 휘는 거는 조금씩 조금씩 매일매일 그렇게 자라면 뭐예요? 휘어요. 그럼 다시 그거를 돌리려면 어떻게 해요? 그 이상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무를 자기 좋아하는 모양으로 만들려면 실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모양을 갖추어서 그 나무가 생명으로 점점 그렇게 하기를 기다려야지. 어떤 사람이 나무가 아래로 뻗은 나무 가지를 위로 뻗게 하려고 그냥 잡아당기면 어떡해요? 그건 부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우리 카이로프랙터 할때뼈 교정할 때 그래. 우리 몸의 자세가 우리 뼈를 휘게 해요. 그런데 뼈를 휘게 한다는 거는 생활 습관에서 오랫동안에 휘어지는 것이지 갑자기는 휘어지지 않습니다. 불로 이렇게 지져서 휘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힘으로 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금이 가고 부서지고 저기 꺾어지죠. 뼈가 다치지요. 근데 휘어진다는 거는 앉는 습관. 그런 걸로 그러는 거야. 먹는 습관 하나가 우리의 신진대사를 갖게 하고 우리의 생각하는 습관, 잠자는 습관이 우리들의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 건강하게도 합니다. 그래, 우리 그런 얘기들을 해요. 태어날 때부터 입에 담배 물고서 태어난 사람에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중에 생활 속에서 익혀져서 중독된 거예요. 술 중독도 그렇고 모든 중독들이 생활 속에서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중독성을 고치려면은 자기 힘으로 벌써 못 고쳐요. 중독이라는 건 자기가 못하게 빠져버린 거거든요. 늪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릴수록 더 집착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잘하려고 할수록 사실은 어떤 때는 늪속에 더 가서 예수 믿는 즐거움과 은혜 안에서의 그 기쁨과 감사 다 잃어버리고 예수 믿는 게꼭 허덕거리고 고통하고 뭔가 힘든 무거운 짐지고 스트레스 받는 것 같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허우적거리니까 그런 거예요. 죄라는 늪속에서는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허우적거려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중독에 빠졌다는 거는 먼저 인정해야 돼요. 내가 죄의 종이다. 죄의 자식이다. 내가 중독에 걸렸구나. 내가 이런 병이 있구나를 알으면 그거를 솔직하게, 정직하게 나를 고쳐주소서 해야 돼요. 저는 할머니 밑에서 아주 귀엽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결혼해가지고 제가 겪은 여러 가지들을 생각할 때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이걸 겪어야 마땅하다. 그래야 내가 어른이 되고, 내가, 뭐야, 어려서 나의 그, 뭐라, 익혀진 거기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다. 일생 나의 식으로 내가 익힌 대로 사는 것은 편안해요. 내 껍질 속에 내가 살면은 내가 편안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병신이 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점점 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렇고, 내 마음은 이렇고, 나는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하고, 그 자리에 딱 들어가서, 다른 사람 보고 맞추라 얘기해요. 그럼 나는 누구를 섬길 수 없고, 누구를 사랑할 수 없고, 누구에게 베풀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섬기고, 다른 사람이 나를 돌보고, 다른 사람 보고 해달라고 하는 깐난쟁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나를 사랑 안 해주고, 나를 안 맞춰주고, 나를 뭐안 해주고. 그거 왜냐면은 내가 나를 안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렇게 살면은 늘 외롭고 늘 슬프고 늘 뭐가 부족하고 늘 다른 사람들이 내게 잘못하는 것 같아요. 나를 인정 안 해주고 나를 속상하게 하고 다른 사람은 내게 고마운 사람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요. 나를 몰라주는 사람이요.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뭐예요? 내가 남한테 한 거는 다 외고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어린 양을 먹이라. 아기를 낳아서 키워보면은 압니다. 세상 없는 여왕 아니라 임금이라 할지라도 아기를 낳으면은 그 임금이 임금이라는 왕관 소용없고 여왕이란 타이틀 소용없고 무슨 그 세상에서 가장 미모가 있고 뭐 거룩 아무 상관없어요. 그애 젖먹여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다 해줘야지요. 양을 먹이는 거는 목자라고 치면은 목자는 그 양에게 있어서 유익하게 해주는 목자가 좋은 목자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누구를 줬냐? 뭐를 줬냐? 하나님의 양들을 맡긴 거예요. 때리라고 맡긴 게 아니라 그들을 이용해서 그들 껍질을 벗겨먹고 그들의 털을 깎아먹고 그들을 많이 가진 걸로 내가 굉장한 사람이다. 그거 하라고 준게 아니라 내 어린 양 먹이란. 어린 양은 사랑으로 계속 섬김으로 돌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젖도 안 나오고요. 털도 안 해도 계속 사랑으로 돌봄으로 일방적으로 키워야 돼요. 때 맞춰 먹여야 되고, 춥지 않게, 또 환경적으로 깨끗하고 편안하게, 무섭지 않게, 위험하지 않게. 내가 하고 싶은 때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아이를 키울 때는 내가 그냥 내 아이니까, 정말 내 거니까 하고 같이 다른 사람들의 간섭받지 않고요. 그리고 그냥 내 식으로 할 수가 있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하여튼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남의 아이를 맡으면 어떻게 해요? 그 맡긴 부모, 그 맡긴 사람의 요구대로 우리가 그걸 돌봐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는 나하고 똑같은 거 먹고 내가 먹이고 싶은 거 먹이고 내가 입히고 싶은 거 입힐 수 있지만 뭐 맡으면은 이건 먹여주세요. 얘는 이게 약하고 이게 이래요. 얘를 이렇게 해주기 원해요. 뭐 원하는 그걸 맡은 거 아니에요. 받은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고, 내가 너를 섬기는 것처럼 상대방에게 하라고 지금 사람을 예수님의 양을 맡은 거예요. 거기에 내 식으로 내가 하겠습니다, 말겠습니다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배반하고 부인한 그 베드로예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은 문제시 삼지 않습니다. 문제시 삼지 않는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가 스스로 문제시 삼을까봐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베드로에게만 말씀하신 말씀은 사실은 아닙니다. 모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예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양들을 지금 맡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어떠한 과오에도 상관없이 우리를 찾아주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면 내가 지금도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싫어하지 않아.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아. 너를 꾸짖지 않아. 나는 너에게 내 목숨보다 귀한 지금 예수님 왜 선한 목자로서 내 양을 위해서 죽는다 그랬어요. 내 목숨보다 소중한 그 양을 내가 너한테 맡길게. 그것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이에요. 나는 너를 믿어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하나도 맡기지 않고 나 중요한 거다 따로따로 해놓고 넌 이거 만지지만 너는 몰라도 돼. 이러면은 뭐야? 아, 나를 안 믿어주는구나 하는 거잖아요. 믿어준다는 거는 나의 가장 소중하고 나의 가장 귀한 거를 맡겨줄 수 있는 그 믿음이라 그럴까? 그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믿어주셨어요. 물론 예수님은 그 베드로가 성령으로 인해서 그것을 할수 있게 됨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은 베드로를 믿은 게 아니라 성령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자신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 실수하고 면목 없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인해서 그가 예수님의 가장 그 정말 소중한 그것을 맡을 수 있는 내가 너를 믿어.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 거 압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도 우리가 사람을 의심하라는 얘기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인해서 사람을 믿는 거예요. 성령이 하게 하시면 그 사람은 나보다 더 거룩하고 정말 사랑하고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려서, 그 사람이 지금 실수해서, 그 사람이 뭐 해서, 아유, 저건 싹수가 노래. 그 사람이 해봤자 뭐 별거 하겠어. 정말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지. 그건 그 사람을 믿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돼요. 더더군다나 자기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심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맨날 나는 내 죄 속에서 있는 것만 보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는 못 보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거를 안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집안에 원수가 있고 그리고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받는 일이 없다라고 하신 일이 사람이 계속적으로 육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과거가 그렇고 그 사람이 누구 집 자식이고 그 사람의 학교 다닐 때 이랬고 뭐 했고 그걸로 왜니까 성령이 그 안에서 일하는 거를 그들이 볼 수가 없어요. 외모로 볼 수밖에 없는 인간이 계속 외모로 얘기를 하면 외모로 얘기하는 만큼 뭐예요? 성령을 거스리고 있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그는 볼 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이 안에서 하는 거를 본다는 거는 내가 성령 안에 있어야 보는 일이에요. 내가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이 기적기사를 일으키면 그 사람이 성령 안에 있는 것 같고요. 그 사람이 큰 목회를 하고 있으면 성공한 목회자로 성령 충만한 것 같지. 성령이 지금 생명으로 역사하고 거룩함으로 역사하고 하나님의 의로 역사하는 건 어떻게 해요? 오히려 낮추고 오히려 빛도 없고 이름도 없는 그 속에 지금 성령님은 계시거든요. 성령님이 하시는데 플래카드 들고 네온사인 들고 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북을 치면 저게 그 천군 나팔 소리로 온 인류가 다 보는 그러한 정말 개선장군처럼 오시지만은 그러나 지금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그냥 빛과 소금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역사하게끔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어디다 올려놓고 세계 모두를 향해서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느냐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발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죄됨을 그 사람이 뭐가 틀렸고 그 사람이 뭐가 치우쳐졌고 그 사람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고 세상적인 걸 어떻게 자꾸 들춰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왜 자꾸 야단받는 것 같고 지적당하는 것 같고 나를 옳다고 얘기를 안 해주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만 옳다고 얘기를 하지. 사람 옳다고를 안 해주니까 사람들이 나는 그래도 옳다 소리 좀 들어야 되겠는데, 옳게 살아왔는데, 왜 나보고도 계속 뭐라 그러느냐, 이게. 그거를 제일 싫어한 게 뭐예요?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경건주의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세상에서는 의롭다.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리고 칭찬받는 자들이었거든. 스스로도 나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행할 만한, 말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거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고, 오히려 위선자라고 얘기하고, 화 있을진저 얘기하고, 평토장 하는 것 같고,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너희들이 겉은 깨끗한 것 같지만 속에는 탐욕과 시기가 가득하다. 마음을 자꾸 불편하게 만든 거거든요. 예수님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왕이라고 굽실거리겠어요? 무슨 거지라고 없이 여기시겠어요? 모든 인생에 대해서 예수님은 동일하게 비치세요. 모든 인생이 그들의 직분과 그들의 경험과 세상에서의 어떤 위치 상관없어요. 직분 상관없어요. 말씀 앞에 빛 가운데 그들의 내면은 그대로 벌거숭이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꾸 변명하고 나무 뒤에 숨고 싶은 거예요. 뭔가 이렇게 싸고 싶은 거예요. 뭔가로 이렇게 보재에다 싸든지 덮든지 스스로 덮고 싶은 거예요. 가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남한테 보이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양을 돌보는 것이 목자인데요. 지금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양을 치라 그래요. 그럼 그의 경험으로 그의 인생에서 익혀진 어떠한 것으로도 그가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인해서는 그가 할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소명이라 그럴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맡기신 그 사역은 베드로가 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신가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 부르심이 소명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소명을 주시면은 뭐예요? 은사를 주신다. 은사는 즉 소명이에요. 역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먹이라 하신 그 예수님은 뭐예요? 씨 뿌리는 자에게 종자를 주시든지, 먹일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에서 말씀을 전하기 싫다. 난 여자니까, 그리고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 여자는 잠잠하라 그랬는데, 하고 이제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는 할 수가 없어요 했을 때, 하나님이 너의 사역은 엄마 사역이라 그랬어요. 젖을 먹이는 거다 그랬어요. 아기를 낳은 자가 젖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면은 아기를 위해서 젖을 주는 거지 엄마를 위해서 젖을 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아기가 빨아 먹어주면 엄마는 시원하고 그리고 다시 젖을 만들어냅니다. 나의 먹는 모든 거는 뭐예요? 아기 다 먼저 가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나는 먹는 거를 또 먹고 싶지 않든 어떻든 열심히 먹어야 되고 자고 싶지 않든 어떻든 모든 몸 관리를 그전 내보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잠을 못 자도 젖이 줄고 내가 아파도 젖이 줄고요. 내가 안 먹어도 젖이 주니까. 그리고 젖의 질이 나빠지니까 어떡해요? 좋은 젖을 애가 먹고 싶은 만큼 먹이게 하려면은 내가 내 생활 관리를 해야 되고 몸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딱한 가지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기를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양을 맡기실 때는 그 양을 어린 양을 먹일 수 있는 거, 양을 칠수 있는 거, 그리고 그세 번째 얘기한 양을 그 먹일 수 있는 그거는 어린 양은 어린 양대로 먹여야 되고 양을 친다는 거는 서로 같이 있도록 목자를 따를 수 있도록 그 관계 속에서 있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안전하게 그들을 잘 돌보는 것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양들이 믿고 따르도록 그렇게 계속적으로 양에게 신뢰받는 그러한 목자가 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개도 정말 충성되다고 하지만, 개를 갖다 구박했다가, 막 학대했다가, 그러다가 예뻐했다 해봐요. 개도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병들어요. 고양이나 개를 막 주물럭거려 봐요. 병들어요. 상대방의 유익이라는 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닙니다. 내 분풀이의 상대도 아니고, 내 하고 싶을 때, 주고 싶을 때, 하고 싶은 대로, 주고 싶은 대로 줬다가, 내가 귀찮고 내가 힘들 때는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기 가진 엄마가 젖대, 젖을 안 주면 아기는 어떻게 해요? 굶어 죽어요. 내 숨이 있는 한, 내 몸이 움직이는 한은 그 아기에게 나의 젖을 먹여서 그 아이부터 살려야 되는 것이 뭐예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맡기면서 이 양을 돌보는 게 양을 아무리 돌봐도 양이지. 양이 나를 보호해 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어떻게 해주지 않습니다. 양을 돌보는 자의 기쁨은 양이 건강한 거예요. 양이 편안한 거예요. 양이 잘 자라는 거예요. 모든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희들의 영혼이, 너희들의 가족들, 자녀들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소식 듣는 것이 가장 좋은 거다. 그건 하나님의 기쁨이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슬픔이기도 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어떠한 정말 과오를 저질렀던 어떠한 수준의 사람이던 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은 예수님이 친히 우리 안에서 하게 해주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버림받지 아니하고 베드로가 일세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그 상처를 짊어지고 살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베드로를 치유하시는 방법이요, 회복시키시는 방법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원래부터가 아담의 자손이 범죄한 아담의 자손이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범죄한 아담에게 아담아담아 내게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네가 왜 울고 누구를 찾느냐 물어보셔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왜 울고 있고 누구를 찾고 있는지 어디에 서 있는지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는 우리는 찾을 사람이 없습니다. 울 일이 없어요. 왜?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그 지금 제자들이 주님 안 보이면 금방 자기들끼리 모여서 사람 두려워하고 시골로 피해가서 그냥 자기 하던 짓이나 하듯이 그러나 그들이 하는 모든 것에 뭐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밤새 고개를 잡아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다시 만나면 어때요? 활기가 생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생기가 돋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열매가 생기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들이 치유받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그 상처는 죄입니다. 그 죄가 찌르면요. 설 자가 없어요. 그 죄인을 찾아주신 주님, 그 죄인을 품어주신 주님, 그 죄인을 위해서 대신 벌받아주신 주님.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돼. 예수님의 징계받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예수님의 책짐맞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소망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의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를 위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릴 아무것도 없다. 그것은 세상에서 미안하고 잘못해놓고도 그 사람한테 미안하다 소리도 안 하고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도 죄를 갚을 수가 없는데 그 갚을 수 없는 죄, 그래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갚을 수 없는 거를 짐지지 말고 우리 보고 그냥 은혜 안에 거하라. 은혜를 맛보아 누리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주셔서 베드로의 입에서 주님 사랑함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이 가까이에서 그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의 입술로 주님 사랑함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접근 방법, 그러한 대화로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그 베드로에게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내가 목숨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는 그 양들을 내가 너에게 맡긴다. 그런데 그 맡기는 것이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너를 섬긴 것 같이, 본을 보여준 것 같이,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의 양입니다. 베드로는 사실 목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려서 먹이고, 너를 이렇게 키우고, 양을 치라. 내가 너를 인도하고, 너와 함께 있고, 너를 돌보고, 그리고 너의 마지막 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너를 지키리라. 사람들은, 특히 목사님들은 자기가 목자가 되고 교회 성도들은 양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예수님은 목사님 자신들을 너는 내 양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는 내 양이라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묻는데 너는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 목숨 바쳐, 내몸 바쳐, 나의 모든 것 바쳐 너를 사랑했어. 그런데 너는 어떠니지요? 네가 나를 사랑해? 그러면 내 가장 소중한 거를 왜? 소중히 여겨라 해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되고 그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귀히 여기는 게 나한테도 귀한 거고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게 나한테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의 그 정말 개인적인 대화 속에서 주님이 내게 다가와서 내게 요한의 아들 시모나 부른 것처럼 아무개야 네가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이 사람들보다도 네가 지금 사랑한다고 붙들고 있는 그 사람들보다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우리 주위에 있는 모두는 하나님의 양이지 내 양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정말 양됨을 고백합니다. 목자가 필요함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신실하신가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 주신 모든 것을 알고 믿고 그리고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천하보다 전 세계보다 귀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양들을 맡겨주셔서 사랑하라 하시고 섬기라 하시고 돌보라 하시고 용서하라 하시고 품으라 하시며 축복하라 하시며 우리에게 그 양들을 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게 하시고, 한결같이 끝까지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두를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사랑하는 자, 내 계명대로 지키리라.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나를 따른다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신 것 같이, 저들도, 양들도 하나 된다 하신 그 하나됨이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 지켜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